오늘부터 누가복음으로 다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3월 둘째 주까지 누가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8장까지 관계를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부터는 9장부터 진행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 이방인이었던 의사 누가가 기록했던 두 권의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가 그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행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산, 진전, 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권이었던 이 누가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 특별히 누가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구약성경과 연관시켜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들, 우리 가운데 실현하신 일들에 초점을 두어서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적으로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나가는 것이 다른 공간복음과는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랐던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9장까지 내용이 진행이 되고 9장 이후는 유대 땅,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된 장소로 옮겨가면서 그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누가복음 9장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역 지역이었던 갈릴리 지역을 이 9장을 통해 마감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그 사역 지역을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9장 51절에 가면 이런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마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위한 그 장소였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움직여가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누가복음 9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 중에 하나죠. 단순히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의 지리적인 위치가 이동해가는 그 중요한 기점에 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내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내용을 누가복음 9장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는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앞으로 진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로 사용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있고 우리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사명과 동일한 사명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9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누가복음 9장 초반에 기록되어 있는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제자를 세워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그 자기가 행했던 일들을 그 제자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은 자기가 세웠던 제자들을 세상을 향하여 파송합니다. 그런데 그 파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파송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파송하는 분명한 목적이 오늘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내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단순히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누가복음 8장까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일을 누가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했어요. 그 일이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진전되고 발전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그대로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어떤 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일들을 지금 제자들을 통하여 끝까지 감당하라고 그렇게 그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공생의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행했던 사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라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그 누가복음 8장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가지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두 가지 기적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죠. 12살 혹은 12년간 고통을 당하는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고 고침을 받고 살아난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2년간 혈우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4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절에 보면 이는 자기에게 바로 회당장 야이로에게 12살 될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우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우증이 즉시 그쳤더라라는 내용으로 첫 번째 기적을 행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12년간 혈우증, 즉 피를 흘리는 하혈을 하는 여인을 예수님을 통하여 고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네, 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단순히 한 여인을 육체적인 질병에서 고치는 이야기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고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12년간 하혈을 통하여 고통받는 그 여인을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당하고 있는 그 환경적인 어려움, 언약 백성으로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제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더럽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상태를 예수님이 씻으시고 회복시켜서 다시금 언약 백성 안으로 회복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기 위하여 12년간 혈우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육체의 질병을 회복하고 질병을 고치는 나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완전한 존재로 세워가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음을 이 12년간 고통받는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죠.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데서 멈추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 회복하는 그런 나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우증을 앓는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죄로 취급받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서는 가장 힘든 것이 하혈을 하는 육체의 질병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함께할 수 없는 그 제외되는 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모습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켜 놓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우리를 소성케 하고 회복하는 그런 능력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열두에 고생하는 이 여인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단순히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한 아이를 죽음에서 살리는 기적적인 분으로 이해하는 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영육간에 죽어있는 우리들을 깨우치고 살리고 회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죽어있는 자들을 향하여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살리는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생명이 전달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실현되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8장 54절입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를 깨우는 겁니다. 아이를 살리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파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기적을 통하여 그 나라가 증거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든 자들을 되살리고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의 나라라고 하는 것들을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확증하고 표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증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표식으로 표징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바로 예수님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과 불안전함을 회복하는 나라,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죄로 인해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고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임을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했던 사역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해주었고 이제 그 사역이 자기로 인하여 마무리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가 키웠던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기에 그들을 파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파송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파송된 이유는 바로 이 목적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던 일들을 제자들을 통하여 끝까지 감당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일들이 자기로 인하여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하여 계속해서 진전되어지고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을 원하여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파송하기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도록 파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능력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런 권위를 주고 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내가 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도록 그들을 파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이 사역, 병든 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역사되고 있음을 표징하는 이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 그 일들을 감당하면 그 개인의 능력이 부각되어지고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위의 은사가 있든 예언의 은사가 있든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우리는 우러러보게 되고 그들을 존경하게 되죠. 심지어는 그들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 그럼 모든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능력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맡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도구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전기를 하나님이 지원해주고 그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름치고 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계를 막 다루거나 뭐 도구를 다룰 때 전기 꽂고 잘 돌아가도 기름치고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근데 기계가 뻔뻔스럽게 야 내가 에너지를 만들어냈어, 내가 이런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코드를 확 뽑아버리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멈춰버리죠. 멈춰버린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들이 위대하고 크지만 그 일을 실질적으로 이루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일들을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가 계시는 거예요.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런데 그 도구로 사용되는 제자들이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잘못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 정말 잘못된 일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여 내 일을 이루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 속에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은 그 제자들에게 주는 명령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그들을 파송하며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3절에 보시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 옷은 사실 이 여행을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행이 지속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뉴욕을 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차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 여행을 위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최소한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행을 가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분간이 잘 안 되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맹수로부터 자기를 구할 수 있는 도구인 지팡이를 준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필요한 돈을 준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필요한 옷도 준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담을 배낭조차 준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이 일을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너를 보호하는 것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 필요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고 내 일이라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적어도 요 정도 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요 정도까지는 내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아예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세이브해놓고 그리고 나서 주의 일을 해야지. 건강 챙기고 난 다음에, 자녀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적어도 집 한 채는 마련해놓고, 아 이런 것들 다 준비해놓고 해야지 미련하게 아무것도 없이 하라고요? 에이, 예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요. 그렇죠? 우리는 양식을 준비해놓고 돈을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하고 지팡이도 준비가 돼야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준비되기 전에는 못 갑니다. 뻗팅기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시키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대뽀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테니 나를 믿고 그 주어진 길들을 가라는 거예요. 내가 보호하고 내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너의 삶들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굉장히 큰 약속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가합니다. 준비되어지고 모든 조건이 맞춰져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증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가합니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답니다. 이적을 체험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명령까지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묵을 곳을 한번 찾게 되면 거기서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묵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천국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너희들을 대접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 머물러 주의 일들을 천국 복음을 증가하는 일들을 계속 감당하라는 거예요. 어디가 좋을지 이 집이 좋을지 저 집이 좋을지 저 사람이 더 많이 나에게 대택을 주고 저분이 나에게 더 큰 도움이 될지 기웃기웃하면서 그렇게 나의 유익을 따라 이곳저곳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천국에 대한 복음을 위하여 매진하라는 겁니다. 환경과 조건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에게 준 그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삶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목숨 걸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 집이 어떤 집이 됐든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곳에 함께 묻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환경의 조건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한 사람의 말에 불과합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말에 불과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증거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일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받게 된다면 그 말을 거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알게 되면 그 말을 받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증거했던 천국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선포했던 천국 복음이 그냥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겁니다.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 천국 복음에 대한 기회가 들어도구만, 안 들어도구만, 받아들여도구만, 안 받아들여도구만 그런 무가치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령 사람을 통하여 천국 복음이 증거되지만 그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보낸 분이 하나님이기에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엄청난 모험을 감행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고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외면하고 물리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그 성을 떠날 때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위를 통하여 증거로 남기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 혹은 받지 않는 것이 그냥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선포하라고 그 일을 증거하라고 했던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죠. 이렇게 제자들은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천국 복음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굉장한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사건과 행동들을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무성한 소문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문이 일어났어요? 아, 요한이 살아난 듯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막 들립니다. 옛날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막 다시 살아나서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라고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를 통해 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보냈던 제자들이 행한 결과로 그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무리들 속 안에 그러한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헤롯까지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목베어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살아났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니, 지금 누가가 이 백성들의 반응, 특별히 본부왕이었던 헤롯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한 것은 단순히 그들이 행했던 기적의 역사, 그들이 증거했던 천국복음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났는가라고 하는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요한이라는 사도가,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사역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 같은 모습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천국복음을 증거하고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일으키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사람이 떠오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요한.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세례요한은 기적과 이적을 한 번도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병을 고치는 기적과 이적,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세례요한이라는 인물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었을까요? 세례요한이 한 일은 고작 한 문장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그 말이 지금 제자들의 기적과 이적의 현장 속에서 그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자들 마음속에 떠오르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선포가 즉 그의 말이 기적과 이적보다 더 권위가 있고 더 능력이 있고 더 위대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적어도 기적은 한 번쯤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될 줄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맨날 말만 하는 것보다 갑자기 김지섭 전사님 와서 허리를 한번 턱 쳤더니 뿔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토론토 바닥에 소문이 나서 미어 터질 겁니다. 여기가 특별히 정형외과 사람들 다 문 닫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손만 대면 삔 다리가 났고 디스크 환자가 뻘떡뻘떡 일어나고 안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막 달려가서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허리 고통하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목사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뭐 며칠 안 걸리더라야. 0.5초니까 끝나더라.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권위가 있고 더 엄청난 기적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가 천국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새 생명을 소유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가면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죠. 마른 뼈가 막 갑자기 뼈들이 맞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겨서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았는지 그 살아난 사람의 숫자가 큰 군대 같대요.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하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 37장 4절입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나서 7절에 이르 말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9절에 또 내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래서 10절에 말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능력은 이와 같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내가 나같이 초라한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적어도 이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하는 말이 힘이 있겠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라고 선포하게 되면 그 대언하는 말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여러분들이 평생 보지 못했던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행했던 일들은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이적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포했던 회개의 선포는 사람들의 심금을 옮겼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만들어냈기에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위대한 일들이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은 영적인 나라, 그와 같은 능력의 나라, 그런 권세의 나라가 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내용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너희의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 너에게 함께 할 테니 너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생명을 얻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어서 다시 한번 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2018년도에 일어나게 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바라보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천국 복음을 끝까지 감당하고 전달하시는, 특별히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며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앓는 자들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그 일을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우리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